이 첫날을 또 마중물로 부어드리고 2월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생명싸개로 쌓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했던 설교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보다 더 나은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무슨 대단한 설교자가 설교를 한들 예수님의 설교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그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 그게 5장, 6장, 7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쭉 새벽마다 해왔고요. 그 메시지의 첫 번째가 팔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늘에서 줄 상이 있으니까 기뻐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처음 주셨어요. 그래서 팔복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든 복입니다. 세상이 구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복을 주시고, 자, 그 복을 위해서, 그 복대로 살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5장 20절에 그 말씀을 주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뭔가,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예,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 48절에 너희도 완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완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6장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7장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도, 우리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아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6장에서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면, 오늘 이 기도를 하면 반드시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받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설교하신 이 내용을 잘 들으시고 모두가 다 응답받는 이한 달이 될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 받으려면, 물론 그렇게 강청하여 구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시는데 그러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게 있습니다.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라는 말씀. 그러면 우리가 이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도의 원리 이전에 왜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기도가 이게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마치 쭉 기도가 타고 하나님께 상달돼야 되죠. 물론 요한계시록 5장이나 8장에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그릇에 담아서 그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올린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천사가 금그릇에 담아서 우리의 기도를 향연, 곧이 향, 이 향을 피우는 그 연기와 함께 하늘에 올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천사가 금그릇에 담아서 올라가도 중간에 막히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판하는 그것이 내 기도주를 막히게 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그 말씀 앞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판과 정죄를 무조건 금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 이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타인의 어떤 잘못에 비해서 무조건 어떤 금지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잘못에 예민하고 나의 허물에는 관대한 태도,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 행위를 했는데 내가 하면 괜찮고 그 사람이면 뭔가 죄가 된 것 같고 판단거리가 되고 정죄거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이 마중물 부흥 이 기도회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어제 저녁에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나오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지 분명히 매일 아침에 나오는데 이거 자세히 보니까 매일 나왔던 사람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빠졌네 하고 비판하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나도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그럴 수가 있잖아요.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새벽에 여러 번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자니까 새벽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이 새벽에 인도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것이지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했고 그 사람 못했으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안 나와서 그러지 말라는 것이요. 그 연약함 나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에 내 연약함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연약함은 생각하지 않냐고 그 사람 그 실수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이 내 기도주를 막히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6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기 그대로 놔둬보세요. 이 부메랑 원리거든요. 비판하지 아니하면 나도 비판받지 않고 정죄하지 아니하면 나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고 내가 주는 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비판하면 나도 똑같은 비판을 받고 내가 정죄하면 나도 똑같은 정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신 내가 용서하면 나도 그 용서함을 받는다. 이 부메랑이 올립니다. 자, 38절 말씀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는 것은 물질만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사랑도, 내 용서도, 내 헤아림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헤아림대로 우리가 도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을 공급해 주면 물질을 공급받을 것이고 내 사랑을 주면 나도 그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얻고 싶은 만큼 내가 주면 또 그렇게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부메랑의 원리를 오늘 이 누가복음은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그렇게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그 순간에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순간에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순간에 나도 그 똑같은 비판의 대상 그 죄가 내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왜요? 나도 연약하여서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친히 원수 갚는 것,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심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고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뭘만 하면 돼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다. 축복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빈 평안이 그가 받을 것이면 그에게 복이고 받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심판, 정죄하는 것은 주님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다.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자리를 넘보는 선악과 따먹는 아담과 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구찻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기 전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이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티는 뭐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들보는 이 집 짓는 대들보 석가래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는 그 작은 티는 보고 어떻게 그렇게 지적은 잘하는데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눈이 앞으로 달려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눈이 한쪽은 앞으로 달려있고 한쪽은 안으로 달려있으면 나를 보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 눈이 앞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사람 것은 너무 잘 보이는데 내 것은 안 보인다. 그래서 내로남불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티는 너무도 잘 보여요. 얼굴에 다른 사람 죽은 게 있는 거 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내게 있는 큰 점은 보이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 외식이 뭐예요? 예, 가면 쓰는 자예요. 그 말에 거칠애를 형식을 그냥 형식만 중요시 여기는 자여. 외식한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티는 너무 잘 보는데 왜 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먼저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그거 먼저 빼내라. 그래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응답받지 않겠느냐.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은 오직 주님이 하시니 오직 주님께 맡기게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 큰 죄인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 괴수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 마음이면 그게 가난한 심령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그겁니다. 내 죄를 먼저 보는 마음,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관대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억만 가지 죄를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다 용서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그 사람처럼. 그런데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해서 그거 참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갚아라 그래서 다 갚아라. 어떻게 갚습니까?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는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요. 안경이 더러우면 세상이 다 더럽게 보입니다. 세상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닙니다. 내 안경을 닦아야 그 세상이 다른 사람이 잘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안경이 이 닦지 않고 내 안경에 티가 아주 이렇게 더러워서 혹시 세상이 이 티로 보이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의 얼굴이 그냥 티로 가득하게 보이는 것은 아닌지 내 안경부터 점검해야 된다. 내 창문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창문을 잘 닦으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창문을 닦지 않냐면 그 보이는 세상이 다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창문을 먼저 닦으라. 내 안경을 먼저 닦으라.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그거 먼저 빼내라, 그거 먼저 닦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하노라.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고 분별을 분명히 필요합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없인 여기는 자들에게 이 말씀의 순수성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렇게 전해주려고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중요한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0장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해도 그 전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그때는 그냥 내버려둬요. 센 감자니까 내버려둬라. 익은 감자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이 말씀의 소중함, 이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그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불모지인, 그 복음의 불모지인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영접하고 그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감자에게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붙여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때가 있고 주님 만나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님이 예, 주십니다.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자, 7절, 8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1장 5절에서 13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덩이가 내게 서덩이를 내게 구워주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 앞에 간청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벗이 그 밤중에 와서 떡을 달라는데 아니 나 이미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들어가서 나를 좀 제발 괴롭히지 마라 라고 그렇게 그 친구의 요구를 거절을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그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 관계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 간청함 때문에 준다. 그러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이어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7절, 8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만큼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구하라. 계속 주실 때까지 구하라. 그런데 먼저 무엇을 해결하라? 비판, 판단, 정죄하는 것, 들보, 내 안에 들보를 빼내고 티를 보고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잘 비교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분명히 간청함을 인하여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찾고 두드리면 주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이것 먼저 해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복음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드리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것 때문에 내 기도줄이 막히지 않도록 먼저 그거 먼저 해결하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실 때까지 그렇게 주십시오. 그런데 그 뒤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아니 누가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거기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러는데 누가는 그 좋은 것이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성령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좋은 것을 우리는 다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께서 어찌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죠. 어찌 그 성령보다 더 성령이 최고로 좋은 것인데 최고로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찌 그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악한 아버지라도 그렇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러겠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뱀을 달라는데 아니 그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떡을 우리가 요구하고 생선을 달라 했는데 혹은 떡을 요구하지 않고 혹시 돌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선을 달라 해야 되는데 뱀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독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안 주시고 계신 것은 아닌지. 아, 주님은 떡을 주시기 원하시죠. 생선을 주시기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돌을 구하고 있어요. 뱀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겠습니까? 안 주시지. 그래서 이 구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먼저 생선을 구하라. 먼저 떡을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마지막 1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율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거다. 아,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꼭 물질만 생각하기 쉬운데 물질뿐만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주면 사랑 받고 싶으면 사랑을 먼저 줘라. 용서 받고 싶으면 용서 먼저 줘라. 기도 응답 받고 싶으면 기도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또 물질을 받고 싶으면 물질을 먼저 흘려보내라.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 말씀과 함께 주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일반 은총을 주시는 분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면 이렇게 주는 대로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무엇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기도 응답 받고 싶으냐? 그러면 기도 먼저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기도 줄을 막히는 줄을 제거하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사랑 받고 싶으면 사랑을 주라. 용서 받고 싶으면 용서를 먼저 하라.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월 마중물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받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응답받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받고 싶은 대로 또한 흘러보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 받고 싶은 대로 용서하고 사랑 받고 싶은 대로 사랑해 주고 그리고 기도줄 막히게 하는 이 판단, 이 티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빼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거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자녀 손들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열리는 2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